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6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 보통은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는 습관에서 찾곤 하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100년 넘는 쌍둥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고나 감염 같은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개인의 수명 중에 약 55%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유전자의 영향을 20에서 25%로 보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결국 유전자가 우리 건강에 상당히 큰 요인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흡연이나 식습관, 운동, 또 의료 접근성 같은 환경 요인도 여전히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는 출발선이 좀 다른 것일 뿐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는 개인의 생활습관, 또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의료적인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설명이니까요. 건강관리 충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뉴스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매주 금요일 스포츠 캐치업 시간에는 시드니에서 열린 UFC 메인 이벤트부터 아시안컵 유치 경쟁의 뜨거운 분위기, 그리고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둔 기대감까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BS 온디만드의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SBS 한국어 방송 뉴스로 먼저 시작합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2월 6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간 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의 나흘간의 호주 방문 기간 동안 시드니에는 3천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퍼스 폭탄 투척 미수 사건과 관련 소호주 원주민 지도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인 2에서 3%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는 2028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고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데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기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간 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의 나흘간의 호주 방문 기간 동안 시드니에는 3천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당국은 오는 9일 월요일 팔레스타인 행동그룹이 조직한 시위를 제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 경찰은 시드니 도심 일부 지역에서의 시위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크리스 민스 뉴 사우스웨일즈 주총리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허용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폴 던스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위대가 계획한 집회는 반드시 통제돼야 하며 금지구역 밖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yes, they may form up at town hall, but if they are too large and they start to spill over onto the pedestrian areas, onto the roadways.
던스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위대가 타운홀에 집결할 수는 있지만 이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보행자 공간이나 도로로까지 번질 경우 이동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의 해산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들을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퍼스 폭탄 투척 미수 사건과 관련해 서호주 원주민 지도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퍼스에서 열린 인베이전 데이, 이 침략의 날 집회 도중 발생했으며 원주민 시위대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향해 사제폭탄이 던져졌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호주 경찰은 해당 폭탄이 충격 시 폭발하도록 제작된 사제폭탄이었으나 이 투척 당시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31살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빼앗긴 세대 생존자 지원단체인 요카이 힐링 아워 스피릿은 증오와 인종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민의 진실 말하기와 원주민 주도의 치유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의 피터 칼릴 의원은 편견과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s parliamentarians, as a government, we have responsibilities as lawmakers to
칼릴 의원은 의원으로서 정부 입법자로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나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법처럼 이와 같은 행동이 사회를 무너뜨릴 때 이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러한 리더십은 또한 지역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사회로 다원적이고 다종교적이며 다민족 사회라며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수십 년에 걸쳐 호주인들이 보여온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인 2에서 3%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는 2028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이번 주 초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상돼 3.85%로 바뀌었습니다. 상원 예산청문회에 참석한 미셸 볼록 총재는 고용과 물가라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many ways, the position we're in, although everyone's talking about it quite negatively, it's actually quite positive. The reason we're in this position is because
볼록 총재는 여러 면에서 보면 모두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꽤 긍정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라며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된 이유는 노동시장이 매우 잘 작동하기 있기 때문으로 노동시장은 안정됐고 비교적 낮은 실업률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이며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첫날 열린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공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안 처리 등 대미 투자를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에 대응해 오는 23일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 소속 일부 부동산의 매각을 발표한 연방정부가 시드니의 역사적인 군시설인 빅토리아 베럭스를 폐쇄합니다. 국방부 장관 겸 연방총리 권한대행인 리차드 마스 장관은 2020년 이후 해당 시설 유지에 약 5천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향후 10년간 2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 장관은 빅토리아 베럭스는 현재 3분의 2가 비어있고 주로 행정인력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유지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폐쇄 이후 해당 부지를 일반에 개방해 역사유적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가운데 한 명인 토니 목베리, 자유의 몸이 될 전망입니다. 빅토리아주 검찰이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토니 목베리는 지난 2012년 대규모 마약 조직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그의 변호인이었던 니콜라 고보가 목베를 포함한 여러 피고인의 변호를 동시에 맡는 등 경찰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재검토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한 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05년 상업적 규모의 합성 마약 MDMA를 밀수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재심을 포기하면서 올해 예수님 목베리는 언론에 새로 얻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이동이 제한되는 엄격한 보석 조건 아래 생활해왔습니다. 퀸즐랜드에서 한 남성이 아동학대 관련 혐의 596건으로 기소돼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퀸즐랜드 메리버러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은 현재 구금된 상태로 경찰은 지난주 이 남성의 자택에서 전자기기를 압수해 자가 제작된 아동학대 영상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이 남성이 호주와 해외에 거주하는 45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2만 3천여 건의 영상과 이미지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온라인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위장한 다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루밍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학대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명의 전화 131114 자살 도움 서비스 1300-659-467 어린이 도움 전화 1800-5518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 호주 스노우보더 발렌티노 구셀리가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20살인 구셀리 선수는 예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점프에서 91.50점을 기록하며 결선 진출 마지막 자리를 꿰찼습니다. 구셀리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첫 번째 호주 선수로 캐나다의 마크 맥모리스가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대회 직전에 빅에어 예선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기준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원화 많이 올랐습니다. 1019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시드니 주말인 내일 대체로 흐린 하루 되겠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 멜번 화창하며 14도에서 25도, 캔버라 맑고 많이 덥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오후에는 36도까지 올라갑니다. 브리즈번 대체로 맑고 22도에서 31도, 애들레이드 폭염 예상을 하셔야겠는데요. 16도에서 35도, 상황은 서호주 퍼스도 비슷합니다. 맑고 기온은 19도에서 35도 예상됩니다. 호바트 오후 늦게 소나기 예상되며 15도에서 21도, 다윈 때 따라 소나기 있겠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주말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저 기온 영하 11도에서 낮 최고 영하 5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6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Daily Overview로 넘어갑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3.6%에서 3.85%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 문제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이 같은 상황에서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Explainer. 이번 주 호주 중앙은행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기준금리는 3.85%로 인상이 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은 화요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지출을 늦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셸 블록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호주인들에게는 듣고 싶은 뉴스가 아니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올바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율은 이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입니다. 호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달 그리고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인 2에서 3% 이내에서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기준 연간 3.4%를 기록했지만 12월에는 3.8%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시즌성, 또 식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을 조정하지 않은 물가 상승률인데요. 반면에 코어 물가 상승률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단기 충격을 줄이고 장기 물가 압박을 잘 반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연 8회 통화정책회의를 갖고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할 경우 지출을 억제하고 또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인하할지 또는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모멘텀이 너무 강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소의 잭토 수석경제학자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호경제학자는 이어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기 시작하면 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또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도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호주에서 기준금리는 호주중앙은행이 설정합니다. 기준금리는 개별 은행의 주택대출이나 저축계좌의 이자율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대출 상환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민간 수요 증가, 또 생산 능력의 한계 압박, 빡빡한 노동시장을 지목했습니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장과 물류, 서비스 산업과 인프라가 현재의 수요를 처리하기에 여유가 없는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항만과 물류가 지연이 되면 운송비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건설 자재가 부족하면 주택과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면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서비스 비용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임금을 인상하게 되고요. 이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적 문제라 개인이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응법 몇 가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MIT 대학교의 매 엘킨스 부교수는 적절한 회사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자신의 구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엘킨스 부교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돈을 따로 저축하는 것이 좋고 또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제일 비싼 상품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기업들에게 다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킨스 부교수는 금리 인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자기 자금으로 산 집을 갖고 은퇴한 사람과 임대로 사는 사람, 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엘킨스 부교수는 이번 주에 발표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자들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셸 블록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평균적인 호주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꽤 분명하다며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이 저축하고 큰 폭의 임금 인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스포츠 캐치업. 네, 이어서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함림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리포터 함림다입니다.
네, 해피 프라이데이. 네. 아, 항상 이 한국어로는 불금이라고 하죠. 금요일이 네. 항상 좀 활기차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스포츠 소식은 또 어떤 활기찬 소식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 모두 가드 올리시고요. 가장 거친 스포츠 중 하나죠. 바로 UFC 이야기입니다.
아, UFC요.
네. 지금 이 소식으로 호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일요일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 위치한 쿠두스뱅크 아레나에서 UFC 325가 열렸습니다. 와, 이 현장 분위기가 정말 네. 대단했는데요. 네. 관중이 무려 18,000명 이상 몰리면서 이 현지 UFC 대회 사상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와, UFC 정말 팬들의 환호 열기 엄청난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아, 현장에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 같은데 18,000명 이상이면요. 대체 어떤 경기였길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가요?
바로 이 호주의 UFC 대표 선수 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이 별명으로는 더 그레이트라 불리는 선수의 경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볼카노프스키는 현재 이 패더급 챔피언인데 이번 경기는 브라질 선수 디에고 로페스의 도전을 받는 두 번째 타이틀 방어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UFC는 상당히 또 체급이 다양하잖아요. 이 패더급 체급 그러면 어느 정도 체중 제한이 있는 건가요?
네. 이 패더급 타이틀전의 경우 선수 체중이 65.8kg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네.
패더급은 흔히 이 스피드와 파워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섞인 황금 체급으로 불리는데요.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도 이 빠른 전개 속에 이 기술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보는 재미가 되게 큰 체급입니다.
네, 아무래도 65.8kg을 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날렵하고 좀 슬림한 체형을 가진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볼카노프스키 선수 별명이 더 그레이트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선수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볼크노프스키 선수는 호주에서 태어난 선수로는 처음으로 UFC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인데요.
네.
그래서 이 호주 팬들 사이에서는 더 그레이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2019년에 패더급 챔피언에 오른 뒤 무려 4년 동안 타이틀을 지켜냈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커리어 10년 동안 단 한 번만 패배를 겪은 뒤에도 이 작년에 다시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가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 두 번째 타이틀 방어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이번에 그 로페스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졌다면 챔피언 자리를 내줄 수도 있었을 건데, 과연 경기 결과 어떻게 됐나요?
네, 사실 이 두 선수는 이미 작년 4월에도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네. 볼카노프스키가 승리하면서 챔피언 자리를 지켜냈는데요. 아, 역시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와, 지켜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볼크노프스키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면서 패더급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UFC 패더급 타이틀전에서 통산 8번째 승리를 기록하면서 전설적인 선수 이 조제 알도와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37살의 나이에 해내고 와, 있다는 점이죠.
와, 대단하네요. 이 정도 나이면 이제 다들 은퇴할 나이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 나이와 또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 선수 로페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타이틀을 뺏어올 수 있었던 경기에서 두 번이나 도전했는데 두 번 모두 심판 전원 일치로 이 판정패를 한 거네요.
네.
네. 볼카노프스키가 챔피언이나 그 벽을 넘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관중 대부분이 호주 선수인 볼카노프스키를 열렬히 응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UFC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내용을 다소 좀 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아무래도 리매치였던 만큼 기대가 컸지만 결과가 너무 예상됐고 전체적으로는 로페스가 볼카노프스키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기였군요.
네.
이렇게 호주의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타이틀 방어에 다시 한번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이 메인 이벤트가 열리기 전에 같은 날 시드니에서 또 하나의 기대를 모았던 경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UFC 진출을 놓고 한국 선수와 호주 선수가 맞붙은 경기가 있었죠. 바로 로드 투 UFC 결승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로드 투 UFC는 말 그대로 UFC 진출을 결정짓는 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여기서 네. 이 스턴건 김동현 선수 다들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익숙한 얼굴이죠.
맞죠. TV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그 김동현 네. 선수의 제자로 알려진 별명 프로그맨 김상욱 선수가 이번에 이 로드 투 UFC 시즌 4 라이트급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이 김상욱 선수는 별명 스트리트 부다로 불리는 25살 호주 선수 도미닉 마판과 UFC 계약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네. 아,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프로그맨, 스트리트 부다 이렇게 MMA 선수들 참 별명이 다양하게 재밌게 붙어있어요. 이 프로그맨이면 개구리를 닮은 건가요? 이 선수들의 캐릭터를 살려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겠죠?
아, 네, 맞습니다. 이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군 특수부대 UDT 출신이어서 이 프로그맨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네.
또 수영을 그만큼 잘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상대 선수 마파는 한 번에 이 잘못된 헤어컷을 계기로 아예 머리를 그때 밀었는데 이 그 모습이 마치 스님처럼 보여가지고 스트리트 부다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별명들 덕분에 사실 선수들이 기억하기도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프로그맨 김상욱 선수 로드 투 UFC 시즌 3에서 아쉽게 또 준결승에서 탈락한 경험도 있다고요. 이번 시즌에는 4연승을 이어가면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그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팬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정말 이 UFC 계약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아쉽게 놓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김상욱 선수는 이 호주 선수 도미닉 마판과의 경기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했고요. 이로써 김상욱 선수의 통산 전적은 13승 4패가 됐습니다. 반면 마판 선수는 이번 승리로 UFC 계약을 따내면서 커리어 전적 9승 2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을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날 호주 선수 두 명이 나란히 좋은 결과를 내면서 호주 UFC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 뜨거운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또 축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 AFC 아시안컵 유치 경쟁에 한국이 공식 경쟁국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이 한국은 2031년과 2035년 아시안컵 개최 희망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두 대회 모두에서 정식 유치 경쟁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국과 함께 경쟁하게 될 나라들 어느 곳인가요?
이 먼저 2031년 아시안컵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호주, 쿠웨이트,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까지 총 6개국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네.
이 반면 2035년 아시안컵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쿠웨이트 이렇게 4개국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아, 2031년과 2035년 만만치 않군요. 두 대회 모두에 한국과 호주가 다 공통 후보로 유치 경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한국이나 호주에서 이제 열리게 된다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개최했던 거 언제였죠?
만약 이 한국이 아시안컵 개최국으로 이번에 선정이 된다면 이 1960년 네. 이후 처음이 되는 겁니다.
아, 굉장히 오래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안컵은 1956년에 시작됐는데요. 한국은 바로 그 다음 1960년에 대회를 개최했고 그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반면 호주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개최한 경험이 있는데요. 또 이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아시안컵은 개최국이 우승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960년 한국, 2015년 호주, 그리고 바로 직전 대회였던 2023년 카타르 대회에서도 개최국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한국이 오랜만에 개최국이 된다면 여러모로 기대해 볼 만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한국이 개최국이 된다면 아, 또 우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1년과 2035년 아시아컵 개최지 그러면 개최지 확정은 언제 되는 건가요?
네, 두 대회의 개최지는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아시아 축구 연맹 총회에서 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바로 다음 대회인 2027년 아시안컵은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막됩니다.
네, 내년 아시안컵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가 되는군요. 아, 이왕이면 앞으로 열릴 대회들에서 한국과 호주 각각 개최국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도 들어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막 시작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이제 좀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TV를 하루 종일 켜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은 이번 대회 6개 종목 총 71명의 선수가 출전하고요. 목표는 금메달 3개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5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이게 2014년 소치올림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동계올림픽 선수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내일 이른 아침 6시죠. 이제 개막식이 열리잖아요. 벌써부터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바로 이제 개막식이 열리는데 여기 개막식에서 한국 태극기를 들어올릴 기수는 이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기대주인 차준환 선수가 그리고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인 스피드스케이팅의 박지우 선수입니다. 반면 호주 대표팀의 기수로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 모글 프리스타일 스키 금메달을 차지했던 자카라 앤서니 선수와 같은 모글 종목으로 네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맷 그레이엄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자카라 앤서니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맷 그레이엄 선수 역시 여기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로서 오랜 기간 정상급 기량을 보여온 선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과 호주 각각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다르게 구성되다 보니까 볼거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18,000명의 관중이 몰린 UFC 메인 이벤트부터 아시안컵 유치 경쟁의 뜨거운 분위기 그리고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둔 기대감까지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생생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 전해주신 한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2월 6일 금요일 방송 스포츠 캐치업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네챗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시네챗 오늘 만나볼 영화는 음악과 인간의 열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여정을 담은 특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말릭 벤젤룰 감독의 2012년 다큐멘터리 Searching for Sugarman인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팬들이 사라진 미국 뮤지션 로드리게즈를 찾아 나선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진한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음악 듣고 유아정 프로듀서의 시네챗으로 이어갑니다.
위클리 시니 챗 피처링 SBS 온 디만드.
SBS 온 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 시네 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영화 또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말릭 벤젤룰 감독의 2012년 다큐멘터리 영화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Searching for Sugarman이고요. 네. 스웨덴, 영국, 핀란드 공동 제작 작품으로 식스토 로드리게즈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 작품 영화가 공개됐던 2012년 같은 해 멜번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관객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영화 제목을 보면 누군가를 찾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먼저 줄거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식스토 로드리게즈라는 이 뮤지션을 찾아가는 두 팬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이제 살고 있는 두 팬은 그들이 열광하는 뮤지션 로드리게즈에 대해서 무척이나 알고 싶어 하지만 그다지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고장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식스토 로드리게즈의 앨범은 이제 70년대 초 우연하게 이제 남아공으로 흘러들어왔고 수십 년간 그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최고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도 남아공에서는 로드리게즈가 훨씬 더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단 두 장의 앨범만 남기고 오래전 사망했다는 소문을 끝으로 사라져버린 뮤지션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찾고자 했던 두 팬은 그의 앨범을 듣고 또 들으면서 작은 단서라도 찾아 그의 행적을 쫓고자 합니다.
If I had to name 10 artists that I've ever been involved with, Rugby used to be in the top 5.
He's my most memorable artist.
Bob Dylan was mild to this guy.
He was this wandering spirit around the city.
When he opened up and sang, you went, whoa, this guy's got it.
We expected big things. They did absolutely nothing.
How many records do you think you sold in America?
In America, 6.
Nobody had even heard of him. How can that be? How can that be?
낯선 나라에서의 전혀 예상치 못한 슈퍼스타급 그 인기와 흥행과 또 사라진 뮤지션을 찾는 두 팬들의 여정이라 그간 접해왔던 기존 음악 다큐멘터리와는 사뭇 다른 전개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경과 시대, 또 문화 모두를 뛰어넘는 그 음악을 통한 위안과 감동이 이제 그 두 팬을 통해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네.
자신들의 동경의 대상의 흔적이라도 찾고자 했던 그들이 끝내 마주한 결과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일 만큼 감동과 또 드라마가 가득했습니다.
네.
It's a bit of a mystery how the first copy of Cold Fact came to South Africa, but to us, it was one of the most famous records of all time. He was the soundtrack to our lives.
Bigger than Elvis.
Much bigger than Rolling Stones. Any revolution needs an anthem. The message it had was be anti-establishment. The first opposition to apartheid, they were influenced by Rodriguez.
Nobody knew anything about him. He was a mystery.
Then we found out that he had committed suicide.
음악과 로드리게즈라는 사람을 매개로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또 반대로 미국에서 남아공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음악 다큐멘터리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진솔한 이야기 전개 방식과 그리고 멋진 음악, 전 개인적으로 로드리게즈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음악의 그 결합이 완벽한 서사를 이끌어냈던 아주 멋진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He's like a wise man, a prophet, way beyond just being a musical artist. He had this kind of magical quality that all genuine poets and artists have. I think he's representative of the human spirit of what's possible.
This is all too strange to be true. These are the days of miracles and wonder.
우리 권미애 리포터 말씀대로 완벽한 서사와 놀라운 감동을 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감동 충만 음악 다큐멘터리 Searching for Sugarman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악과 인간의 열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여정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SBS 온디맨드 콘텐츠와 함께 특별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네치엣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권미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먼저 익스플레이너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매주 금요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시드니에서 열린 18,000 관중이 몰렸던 UFC 메인 이벤트부터 아시안컵 유치 경쟁에 호주와 한국이 뛰어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둔 기대감까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SBS 한국어 방송 마지막 순서에서는 시네챗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SBS 온디만드 영화 말릭 벤젤로 감독의 2012년 다큐멘터리 Searching for Sugarman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정승환의 너였다면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